에베소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사도는 2장 말미에서 2장 다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2장까지 공부했죠. 2장 말미에서 교회의 특권과 신분과 상태에 대해서 기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3장을 이러함으로 이렇게 시작하죠. 이러함으로 헬라어 to carin이라는 그 말은 for this reason 이러저러한 이유로 이런 말이거든요. 이러저러한 이유로 for this reason. 그러니까 2장하고 3장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장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가지고 다른 이야기 하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For this reason. 이러저러한 이유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2장 전체 내용을 제가 잠깐 리뷰를 해드리면 허물과 죄로 죽었었고 또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이어서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었고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던 이방 사람들인 에베소 교회가 유대인들과 화평해지게 되었고 하나의 새 사람이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 성도들과 같이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이요 권속이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고 주께서 사시기 위한 성전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죠.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를 가르던 담은 허물어졌고 모든 적대감이 사라졌습니다. 이 놀라운 연합과 평화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이렇게 2장을 기술한 다음에 to carin, for this reason, 이러함으로 이렇게 말을 이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그렇게 교회에 대해서 2장 내내 설명을 한 다음에 이러함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전혀 앞에 내용하고 어울리지 않아요. 그죠? 바울이 갑자기 이러함으로 하고서 말을 꺼낸 뒤에 자기의 임무와 그 임무의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자기가 갇힌 이유를 설명하고 자기가 당하는 환난으로 인해서 너희가 낙심하면 안 된다라고 부탁을 한 후에 14절에 보시면 다시 이러함으로 to carin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헬라어 성경을 보실 수 있으면은 요 1절에서 13절까지가 지금 쭉 전개되어지는 내용 사이에 삽입이 된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장 말미하고 3장 14절이 문맥상 매끄럽게 이렇게 붙어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갑자기 자기 이야기를 중단하고 주제에서 벗어난 내용을 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사도 바울의 목회자적 심정을 읽어낼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자기가 갇혀 있는 것에 대해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건강과 장래에 대해서 심히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의 영광에 대해서 계속 기술해 나가다가 혹시 자기가 갇혀 있는 것 때문에 에베소 교인들이 복음에 대해 오해를 하고 그것이 오히려 에베소 교인들의 신앙생활에 장애가 될까봐 잠시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 고난은 오히려 영광이라는 것을 확인시키고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떤 멋진 작품, 문학 작품을 만드는 데는 하등의 관심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오직 교회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조금 자기가 버벅거리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교회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이 현실을 잘 설명할 수 있을까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문맥의 파격을 구사하는 것입니다. 아직 신앙이 어린 교리의 체계가 잡히지 않은 초대교회에 그리스도인의 영적 풍요와 영광을 가르쳐 놓았는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초대교회 사람들에게도 점점 핍박과 환란이 닥쳐왔어요. 그때에 믿음이 어린 신자들이 환란 때문에 복음 그 자체를 의심하게 될까봐 노파심에서 자기의 처지에 대해서 확실한 해석을 해주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고난의 문제만큼 이렇게 빈번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때도 사람들은 똑같은 질문을 했죠. 왜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시련과 환란을 겪도록 하시는가? 왜 바울과 같이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가두어 놓으실까?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의 병도 안 고쳐주고 왜 그를 그렇게 가난하게 만들어서 그냥 자기 혼자 죽자사자 일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게 만들었을까? 그런 것에 대한 질문이 초대교회에서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으로 그들이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서 그토록 자주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1, 2장에도 그런 내용이 있죠. 디모데서에도 그렇죠. 에베소서에도 그렇죠. 거의 서신서에서 한 번도 빠짐없이 이 고난에 대한 이유를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고난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시련과 환난을 견뎌내야만 하는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서 고난의 문제를 다룰 때 걱정 마세요. 곧 나아질 거예요. 이렇게 위로한 적 없어요. 결국에는 호전될 거예요.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있어요? 사도 바울이 언제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한 적 있습니까? 고난에 대한 자신의 태도와 반응을 먼저 보여주고 여러분도 이렇게 고난에 대처해야 합니다 하고 권고할 뿐이에요. 절대 사람들에게 여러분 곧 나아질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의 갇힘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설명합니까? 사도 바울이 한마디라도 불평합니까? 내가 이렇게 주의 일을 하다가 노인이 되었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노인이 되었을 때 감옥에 갇혔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노인이 되었는데 이제는 좀 봐주시지. 아니 또 감옥에 넣으십니까? 이렇게 불평한 적 있어요? 그런 적 없어요. 아니면 사도 바울이 단순히 야 힘들어도 불효불굴의 의지로 내가 이겨내리라 그렇게 이야기한 적 있습니까? 그런 적 없어요. 여러분 그것은 이교적인 신앙이고 극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고난을 이겨내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시련 가운데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요. 내가 힘들지만 어떻게든 이겨낼 거야. 이게 아니라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서 오히려 기뻐하고 있단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12절에 걸쳐서 12절에 걸쳐서 그 환란의 이유와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한 후에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란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너희를 위한 나의 환란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다 그래요. 오히려 자기의 환란을 벅차해야 한다고요. 가슴 벅차해야 해요. 바울은 자기가 처한 고난을 견뎌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승리감에 도취해서 환희에 넘쳐 있는 거예요. 역시 옥중서신인 빌립보서에서 사도가 자기 갇힌 것을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자고요. 빌립보서 1장 12절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나의 당한 일이 내가 갇힌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디모데에게는 어떻게 편지를 썼는지 한번 보세요. 디모데 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베드로는 어떻게 진술하는지 보자고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고난을 오히려 기뻐해라. 그게 복이다. 그런다고요. 그게 복이다. 왜 그리스도인의 고난이 복되고 기뻐해야 할 일인가? 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무엇 때문에 그가 갇힌 자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일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로. 바울은 자신이 네로 때문에 로마 제국 때문에 붙들려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혀 있는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잘 보세요. 사도는 지금 하나님께서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는 것을 원치 않는데 네로와 로마 제국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도 말려주시지 못하고 나를 이렇게 감옥에 갇히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바로 그 하나님께서 자기의 고난을 허락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엄밀히 말하면 네로의 죄수도 아니고 로마의 죄수도 아니고 그리스도를 위한 그리스도의 죄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 보면 The Prisoner of Jesus Christ 그런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죄수라는 거예요. 자기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죄수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사실만 확인하고 계신다 해도 여러분 대단한 실력자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신앙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손아래에 있는 것이지 예수님의 힘도 닿을 수 없는 대단한 대적의 감옥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옛날에 사울로 살았더라면, 여전히 바리새인으로 살았더라면, 여전히 유대인의 율법 교사로 살았더라면 바울이 그 감옥에 들어갈 일이 있었겠습니까? 아니에요.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에게 나타난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안 만났다면 바울은 절대 감옥에 들어갈 일이 없었을 거란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옛날에 함께 웃고 즐기던 술친구들이 왜 여러분을 하나둘씩 떠납니까? 왜 때로는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 여러분에게 독설을 퍼붓죠? 왜 때로는 여러분의 남편이, 아내가 예수를 믿으려면 좀 곱게 믿어라. 왜 이렇게 미쳐서 믿냐? 왜 이런 독한 말을 퍼붓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느 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그 예수 때문에 여러분이 그 가족과 그런 어색한 관계가 된 거란 말이죠. 여러분이 예수를 안 믿었고 예수를 전해받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그런 일을 겪을 일이 없어요. 지금도 사이좋게 엄마랑 쇼핑을 가했던지 맛있는 저녁을 먹고 있을 텐데 왜 여러분이 여기 와서 이렇게 앉아 계시며 때로는 집에 들어가서 오늘도 교회 갔다 왔냐? 집안일 좀 돕지? 너는 도대체 교회가 엄마보다도 더 좋냐? 왜 이런 욕을 듣냐 말이에요. 예수 때문에. 그게 바로 The Prisoner of Jesus Christ라는 거예요. 사탄이 여러분들을 감옥에 쳐넣어서 여러분에게 고통을 주고 괴롭게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포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죄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핍박이 올 때에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도 이기지 못하는 대단한 대적의 감옥에 던져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죄수가 되어 있는 영광스러운 우리의 실존인 거예요. 왜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그리스도의 죄수로 삼고야 마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그러한 죄수의 모습으로 살다 가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을 예수님과 동등하게 취급해주고 싶으셔서 그러신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4절을 보세요.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기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지금 고난을 당하다가 조금 남겨놓고 간 고난, 그 고난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이라는 거예요. 동일한 그 고난에 여러분이 지금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실존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You should follow in his steps. 너희는 반드시 그 스텝을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0절,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 영광스러운 승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분의 고난에도 동참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The Prisoner of Jesus Christ, 예수님의 죄수로 때때로 그렇게 삼아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감옥에 앉아서도 웃음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어떻게 나를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시켜 주시는가. 아, 나는 진짜 맞구나. 이런 웃음을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그리스도인이 되면 필연적으로 가난해지고 고통만 당하고 그렇게 된다는 말은 절대 아니에요. 몇 번씩 제가 설명해드려요, 여러분들한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신분에 맞게 타협하지 않고 바르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게 되고 반드시 그로 말미암아 어떤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고난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그러나 그게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바르게 살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고 그 사람들은 가짜다 그런 것이죠.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으로부터 어떤 불이익을 당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아, 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고 있구나. 그렇게 고민하셔야 돼요. 그렇게 고민하다가 어느 때 신앙 때문에 나에게 그런 불이익이 딱 닥쳤을 때 아, 드디어 나도 이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해주시는구나 하고 기뻐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이 게으르고 여러분이 죄 짓고 해서 여러분에게 오는 그거는 말고요. 그거는 당연히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거 말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복음대로 살려고 하는데 가족으로부터 이웃으로부터 친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직장으로부터 당하게 되는 그런 핍박과 고난 그런 것이 올 때 여러분은 기뻐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뭐 그런 걸 당해봤어야 알죠. 그건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나는 이방인들인 너희들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장 1절 보세요.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그렇죠? For the sake of you Gentiles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난번에 실제로 사도행전 21장 22장을 살펴보면서 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지 살펴봤죠? 왜입니까? 한번 볼까요? 21장 27절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 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회방하여 성전이죠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게 하였다 하니 지금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게 하였다 이것은 모함이죠 이것은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사도 바울하고 같이 있는 것을 보면서 오해한 거예요. 근데 그 앞에 이유는 맞는 거죠. 바울이 각처에서 우리 백성, 그 유대인들하고 율법하고 성전을 회방해서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Against에서 가르쳤다고 그래요. 어떤 내용이 유대인들을 회방했던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설교를 했다고요. 그것이 유대인들을 격동시킨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가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얘기만 뺐어도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그렇게 막으려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요. 그러나 바울은 한치 양보도 없이 정확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미움을 사게 됐고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가게 됐어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미워해서 그런 복음을 전했나요? 아니요. 사도 바울은요. 유대인들을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미움을 살 만한 내용인지 뻔히 알면서 그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로마서 9장 1절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는다면 내가 지옥에 떨어져도 괜찮다 그러는 거예요. 그만큼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을 사랑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사랑했는데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미워하는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냔 말이에요. 진리니까요. 진리니까 안 전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기들 때문에 감옥에 가 있는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으면서 에베소 교인들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대부분 노예이거나 평범한 서민들이었어요. 그런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죽으셨고 사도 바울 같은 대사도가 자기들을 위해 감옥에 갇히는 것도 마다 않고 진리를 전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흔들려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는 3장 1절에서 13절까지 그렇게 문법과 문맥에 어울리지 않는 파격까지 행하면서 에베소 교인들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도는 그렇게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한 성령 안에서 한 새 창조물이 된 것을 비밀이라는 단어를 써서 표현을 합니다. 복음은 비밀이다. 천국은 비밀이다. 하나님 나라는 비밀이다. 이런 말을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접하게 됩니다. 그 비밀이라는 단어는 영어의 secret라는 단어하고는 다른 단어예요. 헬라어로는 mysterion이라는 말인데 거기에서 영어에 미스테리라는 말이 나왔어요. 여러분, 미스테리라는 것은 감추어져 있지만 오히려 호기심을 자극하고 궁금증을 불러일으켜서 나중에 그 감추어진 것이 드러났을 때 감격을 더하기 위해서 감춰놓은 것을 우리가 미스테리라고 하는 거예요. 시크릿은 아예 안 가르쳐 주기로 작정한 게 시크릿이죠. 미스테리는 알려주기 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감추어놓은 게 미스테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다가 이거 꼭 짚고 이게 뭐게? 그러면 여러분들 얼마나 궁금해요. 근데 끝까지 안 가르쳐주고 가는 걸 시크릿이라고 하는 것이고 나중에 이렇게 착 보여주면서 이거야. 그러면 아 그거였구나. 이게 미스테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스테리 영화 같은 거 보시면 막 조마조마하다가 나중에 탁 알게 되면 아 그거였구나 그러고 시원하게 나오죠. 근데 끝까지 다 끝났는데도 감독이 뭔 얘기하는 거야? 그건 미스테리 영화가 아니라 컬트 무비라고 하는 거예요. 미스테리는 이렇게 나타내기 위해서 감춰진 게 미스테리란 말이에요. 마가복음 4장 21절 보세요.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나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로 설명하시면서 누가 등불을 가져다가 대박 아래다 두겠으며 평상 아래 침대 아래다가 두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숨겨둔 것은 드러나고 감추어둔 것은 나타내게 마련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천국의 비밀은 나타내기 위한 비밀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이라는 단어를 3장에서만 4번 씁니다. 그리고 그의 서신서에서 총 19번이나 써요. 그러니까 바울의 서신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비밀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3절과 4절을 한번 다시 보자고요.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제가 거기다 괄호를 쳐놨어요. 원래 헬라어 성경을 보면 문맥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은 아주 잘 번역을 해놨죠. How that by revelation he made known unto me the mystery. 그리고 괄호를 쳤죠. As I wrote afore. 그리고 쭉 가고 in the mystery of Christ 하고 괄호를 닫아놨단 말이에요. 그걸 보시면 지금 3, 4절에 두 가지 종류의 비밀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3절에 나오는 그 비밀은 6절의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3절 후반부부터 4절을 괄호를 쳐놨다는 것은 그건 이렇게 빼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빼고 보시면 3절의 그 비밀은 6절에 이렇게 붙는 거예요. 그것을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특별한 비밀이다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어요. 거기에 큰 의미는 두지 마시고 이게 구별을 하기 위한 거니까 그건 특별한 비밀이다. 그리고 그 괄호 안에 삽입구에 들어가 있는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했죠. 거기 그리스도의 비밀. 그 그리스도의 비밀은 우리가 일반적인 비밀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비밀이라고 해서 조금 낮은 거, 특별한 비밀이라고 해서 더 높은 거 그게 아니라 일반적인 비밀 그러면 우리가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걸 일반적인 비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죠. 일반적인 비밀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비밀 그거부터 한번 보자고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 한번 보세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이게 바로 이제 일반적인 비밀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예수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음이니라. 그렇죠? 여기서 경건이라고 번역이 된 유세베이아는 복음의 개요 이런 뜻이에요. 복음의 개요 거룩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크도다 복음의 비밀이요 이런 뜻이거든요. 그 복음의 비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는 하고 나가잖아요. 그 일반적인 비밀, 성경에서 나오는 그러한 미스테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아기가 베들레헴 말구에서 났습니다. 그때 당시에 뭐 예수님만 났어요? 뭐 하루에 수천 명씩 세계에서 태어나죠. 그러나 그 아기는 달랐어요. 그 아기는 한 인격 안에 두 본질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분은 아주 못생기고 작은 청년으로 자라갔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수모를 당하고 순환을 당하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까지 당했단 말이죠. 그리고는 무덤에 들어갔어요.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그 사건이 하나님과 인간을 화해시키는 엄청난 사건이었다는 것을 사람들은 알지 못했다고요. 근데 그 사건이 바로 하나님이 구약 내내 계시해 놓은 비밀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몰랐단 말이죠.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그 비밀을 밝히 계시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는 그 계시를, 그 비밀을 이제 알아듣게 되었고 그 비밀에 푹 빠져버렸어요. 아 이거였구나.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 어디에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 크라이스트를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바울은 지금도 특별한 비밀을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1장, 2장에 이미 기록해놓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그 복음의 비밀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는 지금 이방인과 유대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6절의 그 특별한 비밀을 말하면서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있는 그 일반적인 비밀이라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야기하신 그리스도라는 그 비밀을 먼저 언급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 특별한 비밀은 일반적 비밀의 결과죠. 결국은 같은 이야기예요. 즉 교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절에서 6절은 원래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 3절 후반부와 4절을 잠깐 드러냈습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제가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쉽게 좀 더 풀어서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로 내게 알게 하신 그 비밀은 지금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처럼 명확하게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비밀의 내용은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동일한 상속자가 되고 함께 동일한 한 몸이 되고 함께 동일한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확한 번역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5절의 말씀을 갖고 세대주의자들이 이렇게 우겨요. 먼저 5절 한번 읽어보죠.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예, 오해할 만하죠. 이 구절을 들어서 봐라, 교회에 대한 비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은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는 계시하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냈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덤으로, 마치 사비꾼처럼 역사에 등장한 존재들이다. 이렇게 우깁니다. 만일 유대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였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다면, 그를 메시아로 받아들였다면 결코 교회는 생기지 않았을 거라고 그들은 말한다고요. 그럼 우린 뭡니까, 여러분? 그들은 언젠가 교회가 종말을 맞게 될 때 다시 유대인들은 하나의 국가로서 회복될 것이고 그리스도는 그들 가운데 그의 나라를 세우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했다고요.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이 2000년 만에 나라가 돼버렸죠. 그때 얼마나 기세등등했겠어요, 그들이.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역사를, 정황을 끌고 들어가서 해석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구약의 모든 예언들은 유대인들에게만 적용되는 거라고 우깁니다. 그래서 세대주의자들은 지금도 이집트나 팔레스타인이나 근동지방에서 일어난 일을 주시해서 봐요. 그리고 그 사건들을 성경에 적용시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도 정확히 예언할 수 있다고 혼장담하고 있어요. 실제로 중국에서 2만만, 계시록에 나오죠? 그 2만만, 2억의 군대가 실크로드를 따라서 아마겟돈 전쟁을 하러 일어날 것이라는 예언도 하고 적그리스도는 누구일 것이다 라고 추측도 하고 그래요. 그렇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수소폭탄, 핵폭탄이 있는 시대예요. 지금 이런 시대에 전쟁을 하는데 2억이라는 군대가 필요합니까? 또다시 2억이라는 군대가 일어나서 육박전 해야 되나요? 킹덤 오브 헤븐 또 한번 찍는 거예요? 닥터 벌링거 같은 울트라 디스펜세이셔널리즘, 극단적인 세대주의자들은 사복음서조차도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복음서도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교회에 관한 메시지는 우리가 오늘 읽은 에베소서 3장에 처음 나오는 거라고 주장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럼 베드로 설교는 뭡니까?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간 사건은 뭐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가서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했어요? 교회가 됐습니다. 그건 뭡니까? 전부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기 전에 일어났던 일이라고요. 교회, 하나님 나라는 창세기 3장 15절부터 계시된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고 말씀하셨지 너만 복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고요. 그건 교회를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남은 자만 건지시는 겁니다. 나머지는 계속 유기시키시죠. 그럼 누가 이스라엘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 중에서도 계속 유기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스마엘도 아니고 에서도 아니고 이렇게 오히려 장자들을 유기시켜버린다고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안에 모압 여자 롯이나 여리고 여자 라합을 굳이 집어넣으신다고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의 주제는 바로 이 감추어진 비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 교회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럼 5절의 말씀은 무슨 뜻인가 한번 보자고요.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는이라고 제가 거기다 괄호에다가 글자를 하나 더 넣었어요.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자, 이 말은요, 다른 세대에서는 지금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처럼은 그렇게 확실하게는 나타내지는 않으셨지만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 그림자로 모형으로 계속 계시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가치는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히브리서 11장 39절 보세요.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그렇죠?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브라함, 야곱, 모세, 사라,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과 선지자들 이런 모든 사람들을 쭉 열거하고 그들 모두가 증거를 받았다 그래요. 정확히 번역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훌륭한 평판을 얻었지만 그런단 말이야. These were all commended for their faith 그런단 말이죠. 그러나 그들은 약속이신 예수를 받지는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래도 그들은 멀리서 보고 기뻐했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보세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멀리서 보았다 그래요. 뭘 봤어요? 하나님이 계시해 놓으신 하나님 나라 복음의 비밀이요. 세대주의자들의 주장대로라면 이런 구절들은 다 찢어버려야죠. 하나님은 구약 내내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로 말미암을 교회를 계시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계시가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내져서 이제 너희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이렇게 함께 동등한 상속자가 되고 함께 동등한 지체가 되고 함께 동일한 약속의 수혜자가 된 것이라는 것을 사도는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절에 나오는 그 특별한 비밀, 그 특별한 비밀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해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그것이요. 3절의 그 특별한 비밀의 내용은 6절의 내용이라고 그랬죠. 6절 한번 다시 보시면 이는 그 비밀은 이런 말이죠.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개역 성경으로는 그 의미를 밝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만 헬라어 성경에 보면은 후사, 지체, 약속에 참여하는 자 그 앞에 전부 쉰이라는 접두어가 붙어 있어요. 이 접두어는 동등한 공동의 하나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함께 뭐 동등한 이 정도로는 의미를 다 전달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쉰이라는 접두어가 상속자를 의미하는 클레르노모이 앞에 붙어 있고 몸을 의미하는 소마 앞에 붙어 있고 동반자 함께 나누는 자를 의미하는 메토카 앞에 붙어 있습니다. 이 말은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함께 동등한 상속자가 되고 함께 동등한 한 몸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을 받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신 클레르노모스, 시 소모스, 신 메테코스테 에판겔리아스. 이 말은 구원받은 자들은 그가 하나님과 조금 더 친한 측근이냐 측근이 아니냐 그런 구별이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은 1등이고 이방인은 2등이고 이런 구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복을 공동으로 동일하게 함께 상속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몸이 되는 것이고 하나의 구속의 언약 안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인 세대주의자들은 이 바울 서신도 제대로 이해 못하고 있는 거죠. 무슨 유대인들의 천년 왕국이 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공부한 1장 9절 10절에도 같은 설명이 나와 있죠. 에베소서 1장 9절 보세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그 비밀이 뭐였어요? 에나케 팔라요. 우리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할 수 있는 헬라어. 유일한 헬라어. 에나케 팔라요. 하나로 통일되게 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게 비밀이라 말이에요. 근데 무슨 유대인과 이방인과 유대인과 교회와 구별이 있냐 말이에요. 지금도 교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은 없어요. 누가 유대인입니까? 어떻게 유대인을 지금 구별합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전 세계를 유리방황하면서 피가 섞였어요. 아니 자기들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잠깐 끌려갔다 왔다고 이 사마리아인이나 이 개같은 놈들아 이렇게 이야기했으면서 지들은 2000년 동안 여기저기 다니면서 섞였는데 어떻게 자기들은 유대인이라고 주장하냐 말이에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흑인, 지금 분명히 흑인인데 5대만 따라 올라가 보면 조상이 백인인 사람들이 태반이래요. 5대만 이렇게 내려와도 인종이 바뀐다고요. 근데 나중에 천년왕국이 세워지면 뭘 근거로 유대인을 데려다가 거기 넣을 거냐 말이죠. 지금 유대인들은 자기들도 피가 30%만 섞이면 그냥 유대인이라고 인정해줘요. 그 피의 농도를 재봐야 돼요? 그거 어떻게 해봐야 돼요? 그거? 아니 신약시대에도 12지파는 없어졌어요. 12지파가 없는 이스라엘이 무슨 이스라엘이에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주장들 한단 말이죠. 근데 여전히 그걸 믿고 있어요. 특히 계시록을 강의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 세대주의에 빠져있다니까요. 왜냐면 신기하니까. 거기에다가 역사를 착착착착 대입해주니까 신기하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 6절에 있는 내용 중에서 상속자나 후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번 공부를 했으니까 동일한 약속의 수혜자가 되었다는 것만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약속을 받았다고 하는데, 자, 그 약속이 뭡니까,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4절 볼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보자고요.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에게 미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